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중에 아덴에서의 이야기로 아테네는 BC 5세기경부터 예술, 문학, 철학, 학문이 꽃을 피웠던 곳으로 특히 철학과 학문은 바울 당시까지도 그 명성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또한 아덴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도시에 사는 사람의 수보다 신의 수가 더 많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신이든 무시하고 모독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오늘 본문처럼 자신이 알지 못하는 신도 섬겼다고 합니다. 한편 우리가 사는 베이 지역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다양한 인종과 문화, 여러 우상과 종교, 그리고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신기술, 아이디어, 사상을 주도하고 있어서 당시 아덴과 상황이 아주 비슷합니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영향력과 파급 효과가 커서 본문을 묵상하며 책임감이 더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에서 전도하는 일상을 그리고 있는데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전도자의 마음, 그리고 22절부터 31절까지에서는 아레오바고에서 설교, 그리고 나머지 절에서는 전도의 반응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하는데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을 합니다. 몹시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니까요. 영어 성경에는 His spirit was provoked. 영이 격분한. 바울은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기에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우상과 거짓 가르침에 영이 격분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베이 지역이 미국의 대도시권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인구 비율이 가장 낮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더 놀랍습니다. 2010년 산타클라라 카운티 종교 인구 조사에 의하면 1위가 로만 캐톨릭으로 25.1%였습니다. 뒤를 이어서 난 디노미네이션은 4.3%, 힌두 1.7%, 몰몬, 불교, 모슬렘, 감리교를 이어서 서든 베아티스트 0.9%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믿는다고 하는데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복음을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덴처럼 수많은 우상과 더불어서 거짓 복음도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며 바울 정도는 아니지만 저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아덴에서 많은 우상을 보고 격분한 바울은 17절에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합니다. 2절에 보면 자기의 관례대로 하는데 바울은 어떤 도시에 들어가면 먼저 회당에서 전도를 합니다.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지만 바울은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에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또한 회당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에 전도에 좋은 플랫폼으로도 여겼을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 하는데 영어 성경은 The devout persons. NIV 해석에서는 God-fearing Greeks 하면서 유대교를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르던 이방인들입니다. 회당뿐만 아니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전합니다. 변론한다고 하는데 영어 성경은 He reasoned. 토론을 좋아하고 논리적인 사람들이니까 토론하면서 논리 있게 복음을 가르친 것이죠. 18절에 보면 철학자들도 토론하는데 에피쿠로스 철학은 행복을 가장 좋은 것이라고 가르쳤고 모든 것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토어 철학은 사람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스스로 자족하고 욕구를 자제하라고 가르쳤고 범신론, 팬티즘, 다신론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 철학자들이 바울을 말쟁이, 영어성경은 This Babbler,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지식을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바울을 비꼽니다. 아데 사람들은 혼이 계속 사는 것은 믿었지만 육체가 다시 사는 것을 믿지 않았기에 바울의 예수님과 부활 이야기에 거부감과 동시에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19절에 보면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갑니다. 아레오바고, Hill of Ares 또는 Hill of Mars로도 알려진 아레오바고는 BC 5세기경에 대판이나 의회의 장소로 쓰였는데 바울 당시는 종교나 도덕, 새로운 철학, 그리고 지식을 논하거나 검증하는 장소로 쓰였다고 합니다. 바울이 매일 전도를 하니까 아레오바고에서 전하는 큰 기회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22절부터 31절까지는 아레오바고에서 설교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예로서 잘 삼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관심을 끄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22절에 너희가 종교심이 많다 하면서 23절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면서 새로운 것을 듣기 좋아하는 아레오바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말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8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그 후손과 나라들, 시간, 환경, 사건 모든 것을 창조하고 다스리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27절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Perhaps feel their way toward him. NIV 해석에서는 Perhaps reach out for him 하면서 우리 피조물이 그를 찾고 알아가기를 원하신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28절에서 계속해서 그리스 시인들의 식구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29절부터는 인간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죄와 회개, 심판을 가르칩니다. 피조물인 우리의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 감히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기에 우상 숭배는 죄라고 지적을 하면서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으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는데 하나님께서 전에는 우상 숭배를 승인하셨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이제는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회개로 바르게 반응하지 않으면 31절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죄와 회개와 심판. 제가 전도할 때 가장 전하기 불편하고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날 교회의 팽배한 기복신앙이나 명목상 교인의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라고 믿습니다. 믿고 있지 않는데 그것을 바르게 지적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테드톡이라고 있는데 테드, 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 컨퍼런스의 약자로서 1984년에 실리콘밸리 신기술 소개 강연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과학이나 경제, 국제 문제 등 모든 주제로 확장되었습니다. 테드의 슬로건이 Ideas Worth Spreading, 알릴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로서 새로운 사상을 논하고 검증했던 아레오바거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거로 초청된 것처럼 남가주의 한 대형 교회 목사님이 테드톡에 초청된 강연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분은 강연에서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베스트셀러, 성공, 11조, 선행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중들에게 여러분도 나처럼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며 선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면서 강연을 마쳤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회개나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성경과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세상 눈으로 볼 때 그분이 테드톡에서 꼭 복음을 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아레오바오 같은 기회를 바른 복음이 아닌 자신의 명성을 위해 쓴 것이죠. 미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다는 기독교 지도자가 세계 미디어에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분이 한교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을 보며 제 영이 격분함을 느꼈습니다. 믿지 않는 것, 그 죄를 알려주어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명목상 교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알아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춘천 한무한교회 교인들은 자신이 안 믿는 것을 알았기에 회개하고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하는 성도들이 된 것이라 믿습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죄, 회개, 심판을 담대히 가르치고 그리고 해결책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하면서 곧 오실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주 되신다 경고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면서 설교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전도는 보통 세 가지의 반응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 반응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반응은 32절.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합니다. 박해를 한 것이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전도자는 계속 박해당합니다. 만일 박해를 피하려 한다면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롱이나 박해를 좋아하고 즐기는 분도 없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너무 힘든데 제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은 창피하고 두려울 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피조물인 저를 위해서 발개 벗고 십자가에서 피조물들이 찌른 창들에 피와 물을 쏟으면서 돌아가셨다. 그 사실, 그 희생,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제가 당한 조롱이나 박해와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좀 더 용기 있게 입을 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32절에 계속해서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합니다. 조롱을 하지 않지만 믿는 것도 아닌 지식의 유희나 소셜, 기복신앙처럼 하나님을 보험 같은 하나의 우상으로 생각하는 다른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33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납니다. 조롱하는 사람들과 맞서 싸우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랑 없이 함부로 판단하거나 무례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값진 복음을 돼지에게 던지지 말고 악한 세상에서 시간을 아끼며 신발을 털고 떠나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며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르는 이들로 바울은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결론을 찾아보고 맺겠습니다.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어떤 방법이나 우리의 지혜, 경험 혹은 용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고 은사에 따라서 전도를 더 잘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관광이나 유명한 맛집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우상들을 보며 격분하여서 매일 복음을 전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회당에서 시장에서 박해 쫓기는 힘든 상황에도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는 홀로 외로운 날에도 그는 전도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영혼 구원에 있는 것이죠. 오직 한 길로 달려가는 그 마음. 바울은 그의 마음을 빌립보서 3장에 잘 적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성경책에 있으시면 한번 같이 보시죠. 3장 전체가 다 은혜로운데 두 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오직 한 길로 달려가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바울을 본받읍시다. 바울의 신앙과 그의 마음을 본받읍시다. 마지막 때의 간지러운 귀를 긁어주는 거짓 가르침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분별력은 완벽치 않습니다. 제 분별력은 여러분의 그것보다 더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테톡의 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목사나 기복신화, 교회 전통, 문화, 내 경험, 내 이해, 내 느낌이 아닌 성경에서 보여주는 제자들의 신앙, 바울이 우상을 보면서 격분하는 마음, 그리고 매일 전도하는 삶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비추면서 겸손하게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마음, 그 마음에 성령님의 권능이 이미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성령님 인도 따라서 우리의 아덴에서 매일 전도하고 우리의 아레오바고에서 크게 쓰임받는 은혜, 또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